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에 11,955kHz로 새벽 2시 30분에 15,530kHz로 새벽 5시에 9,700kHz로 3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에 9,765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1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5월 2일 화요일 다니엘에게 준 천사의 지시 다니엘 9장 23절을 읽어보라. 천사는 다니엘에게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주는가? 이것이 왜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성소 정결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가?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고 분명히 지시했다. 어떤 일, 어떤 환상을 말하는가? 다니엘 9장에 기록된 환상이 없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는 선지자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한 8장의 환상 부분, 즉 2300일의 환상에 대해 말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가브리엘은 다니엘 9장 24에서 27절에서 계속해서 말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어떤 사건들을 말하는가? 이 예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에 관한 것이다. 내 백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다니엘 9장 24절. 성경 예언에서 예언적 하루는 역사적인 한 해와 같다.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에서 상징적 형상은 보통 상징적인 시간 예언과 함께 등장한다. 예언의 연일 원칙이 여기에 적용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은 다니엘의 예언에 그것을 적용할 때 연대표의 각 사건이 완벽하게 들어맞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70주는 490일이 된다. 연상의 하루는 역사의 1년과 같으므로 490일은 실제적인 490년이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490년을 잘라냈다라고 말했다. 무엇에서 잘라냈다는 것인가? 그것은 여기에 앞서 언급된 다른 시간 예언인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일이 분명하다. 이 490년의 시간 예언은 다니엘 8장의 오직 하나뿐인 시간 예언이며 그 장에서 설명되지 않은 이상의 유일한 부분인 다니엘 8장 14절의 시간 예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브리엘이 490년의 예언과 함께 다니엘이 이전 장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2300일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교훈입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 9장에서 언급한 환상은 다니엘 8장의 2300일에 대한 예언을 말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의 사건들에 대해서 알려준다. 묵상. 그대가 세운 계획 중에서 2300년이나 걸리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적용. 하나님의 계획은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때때로 조급하거나 지나치게 느긋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70일의 역사적인 적용. 또한 70주일의 중간에 메시아는 끊어질 것이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신 후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때는 서기 31년 봄이었다. 70주, 곧 490년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었다. 그 기간의 끝에 유대 민족이 제자들을 핍박함으로 마침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사도들은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서기 34년이었다. 각시대 대쟁투 410.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세상에서 겪는 일들을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눈물과 기도로 간구하여도 마음의 답답함을 풀기 어렵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에 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31장의 이야기 중 16장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는 2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가 성경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름은 사랑스러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040년 전에 태어나 970년 70살의 나이로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유다지파 2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7명의 형과 2명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2세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훗날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바세바 등 많은 아내와 첩도 두었습니다. 그래서 19명의 남자아이들 그리고 한 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은 그의 직업이 원래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연대기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그는 BC 1040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떡집이라고 부르지요. 15살 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20살 때는 거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30살 때에 마침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가슴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다윗이 61살이 되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70세에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가장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입니다. 다윗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찬미가 190장에도 보면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윗왕의 역사와 이 다윗이 용맹스럽던 이 장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론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남아있는 가장 위대한 기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전쟁은 다윗이 20살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20살 된 청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정규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12지파에서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소집하여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야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이세는 세 아들이 전쟁터에 뽑혀나갔는데요. 엘리압과 아미나답과 삼마가 뽑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 이세가 양치는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왜 아버지 이세는 그 위험한 전쟁터에 아들을 보냈을까요? 그 당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규군이 없었기 때문에 비축해놓은 군량미도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자기가 먹을 양식을 자기가 챙겨서 자기 등에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면 이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40일이 흘렀습니다. 양식이 떨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 걱정이 된 아버지는 17절, 18절에 보면 다윗을 시켜 형들과 부대의 상관들에게 보낼 음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복은곡식 한 해바, 떡 10덩이, 치즈 10덩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잘 받았다는 증표를 받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형이 7명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3명이 가고 아직도 4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 이세는 막내를 보냈을까요? 여기 예언의 신의 그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지와 선지자 645쪽. 아버지의 명을 따라 그는 형님들에게 기별과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여전히 안전하고 건강한지 알아보고 와야 하였다. 그러나 이 젊은 목자는 이세에게 알려지지 않은 보다 더 큰 사명을 위임받았다. 이스라엘 군대가 위험 중에 있었고 다윗은 천사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기 말하기를 다윗은 천사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번 전쟁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왕이 될 다윗을 알리라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다윗은 형들을 만나 아버지가 주신 음식을 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밖에서 천둥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외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택해서 나에게 보내라는 골리앗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무도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을 들은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혼냈습니다. 엘리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동생 다윗이 얼마나 대담한 성격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형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자와도 싸워 이긴 청년입니다. 다윗은 곰들과 싸워서도 이긴 청년입니다. 양들 앞에서 다윗은 용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형 엘리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압이 특별히 마음속에 깊이 감추고 있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러 왔다가 자기들에게 붙지 않고 그냥 가버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부지와 선지자 641쪽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온 뜻을 이세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알리지 않았고 다윗에게 기름 부는 의식은 비밀리에 고행되었다. 그래서 형 엘리압은 사무엘의 방문 목적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왜 왔을까? 그리고 특별히 평상시 다윗의 성실과 친절함이 엘리압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부모님들의 칭찬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아직도 다윗을 양치는 풋내기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치기 동생이 외치는 것입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 이 다윗의 외침은 마치 형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그가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형이 동생을 이렇게 꾸짖을 수 있습니까? 동생을 향하여 교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완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구경하러 갔습니까? 형은 이렇게 동생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동생을 혼냈습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다윗이 혼나던 그 시간에도 밖에서는 여전히 엄청난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방랑자, 유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지요. 키가 자그마치 여섯 규빗 한 뼘, 3미터나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구리로 만든 투구를 썼습니다. 5천 세겔이나 되는 어린갑을 입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린갑은 물고기 비늘처럼 생긴 갑옷으로 화살이나 창이 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자그마치 57kg이나 되었습니다. 그저 보통 사람 한 사람의 무게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에는 놋 견갑을 댔습니다. 무릎 보호대입니다. 놋 단창을 들었습니다. 창날만 7kg나 되는 엄청난 무게의 창을 들었습니다. 뱉을 채 같았습니다. 앞에는 방패든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아무도 상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을 다윗이 상대하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어린 소년 다윗 이런 노래가 있는데 사실 다윗은 어린 소년이 아닙니다. 성숙한 2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형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마침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얻었습니다. 상금도 약속 받았습니다. 25절에 보면 사울 왕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엄청난 상금을 걸었습니다. 첫째는 많은 재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왕의 사위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문을 자유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상급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자유하게 하겠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내던 각종 세금과 각종 부역과 군을 면제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상급을 걸었지만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싸움터에 나가는 다윗의 복장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사울왕이 자기의 갑옷과 무기를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컸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왕의 갑옷을 입혀주고 사울왕의 무기를 들려줬더니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의 갑옷을 벗고 자기가 평상시에 입던 목동의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목동의 복장은 볼품이 없습니다. 옷은 간단한 옷의 낙타털로 만든 겉옷입니다. 이 옷은 비를 막고 밤의 추위를 견디도록 만든 옷입니다. 그 다음에 제구를 들었습니다. 말린 가죽으로 만든 휴대용 가방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벨트색이지요. 그 안에는 빵과 치즈와 말린 과일과 올리브 열매 등을 넣어서 이 목동들이 수시로 먹던 이 음식을 넣던 가방이었습니다. 도시락 가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이 가방 제구를 생명싸개로 불렀습니다. 다윗은 이 제구에, 가방에, 도시락 가방에 조약돌 5개를 넣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물매를 들었습니다. 이 물매는 양 가죽이나 힘줄로 만든 두 줄로 돌 던지는 도구였습니다. 이 물매는 들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거나 때로는 전쟁의 장비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경찰들이 들고 다니는 곤봉 같은 것이지요. 상수리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양을 치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자기 키만한 막대기였는데 끝이 구부러져 양의 목을 당기거나 산을 오를 때 짚고 다니던 지팡이였습니다. 이런 차림으로 장대한 그인 골리앗 앞에 다윗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죽으려고 환장한 것 같은 무모함이었습니다. 전쟁터에 있어서는 안 될 양치기의 복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다윗을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40일 만에 내보낸 대표가, 이스라엘의 대표가 고작 양치기 복장의 소년이라니 아마도 배꼽을 잡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은 얼마나 사기가 꺾였을까요? 자기들의 대표가 고작 저거라니.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 동생에 대한 미움을 떠나서 동생의 싸늘한 죽음을 들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혼날 걱정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싸움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요함이 천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다윗은 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린 소년 다윗의 위대한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여 갈기갈기 찢어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던 골리앗은 오히려 다윗에게 자기의 목이 잘리우고 몸이 찢겨 들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먼 훗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을까요? 첫째,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뒤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수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싸움을 다윗은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곳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이 싸움을 자신이 이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여기 오기 전에 천사가 다윗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루는 여우와 호랑이가 만났습니다. 여우는 호랑이 앞에 감히 자신의 힘을 펼 수 없는 자그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우가 호랑이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산속의 모든 짐승들이 여우인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속의 모든 짐승들이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여우를 무서워하다니. 여우의 말을 믿지 못하는 호랑이에게 여우가 말했습니다. 내 뒤를 한번 따라와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우가 앞장을 섰습니다. 뒤에는 호랑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짐승들이 여우를 보자마자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줄행릉을 놓는 것입니다. 여우가 호랑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라고, 모든 짐승들이 자기 배에서 도망치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런데 모든 짐승들이 여우를 보고 도망쳤습니까? 아닙니다. 여우 뒤에 서 있는 호랑이를 보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뒤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뒤에 계시면 안전한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모든 무리들이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언제나 자신의 뒤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던 것처럼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뒤에 언제나 모시고 다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다윗은 참 착하고 순진했습니다. 꾸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순박한 목동이었다. 다윗은 미천한 양치기였다. 다윗은 천한 목자였다. 여러분, 사무엘이 자기 집을 찾아와 형들을 하나하나 만날 때에도 아버지 이새가 양을 치러 가라하니 혼자 양치러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만일 저 같으면 형들도 있는데 왜 제가 가야 해요? 하고 대들고 따졌을 것입니다. 전쟁터에 심부름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위로 4명이나 있는데 왜 맨날 나만 시켜요? 하며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왜 내가 해야 해요? 하고 아버지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면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순진한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순종할 것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아멘합시다. 왜 내가 해야 되느냐고 따지지 맙시다. 셋째로 다윗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은 어디 한 곳 빈틈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지요. 온몸에는 어린갑 갑옷을 입었지요. 다리에는 놋견갑을 했지요.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손에는 배틀제 같은 엄청난 창을 들었습니다. 키는 3미터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잠깐 동안 틈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다윗이, 젊은 다윗이 목동의 복장으로 자기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머리에 쓴 투구를 밀어 벗어버리고 다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투구를 벗어버린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구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에 채우고 골리앗을 향하여 힘껏 던졌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는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해서 박히고 골리앗은 곤목나무처럼 쓰러졌습니다. 박혔습니다. 성경에 박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이마에, 그 뼈에 돌이 박혔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가만히 서서 던진 것이 아니라 달려가면서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가 정확히 투구를 벗어버린 그 이마에 명중됐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곳에 맞았다면 골리앗이 꿈쩍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물매 던지기를 했겠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양들을 사나운 맹수와 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물매를 던지고 또 던졌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하나님까지 등에 업었으니 무엇이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다윗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15살에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커녕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왕이 되던 30세까지 골리앗을 이긴 이후로 10년 동안 다윗은 쫓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다섯 나라의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20곳의 도시와 동굴 속 산과 광야를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자신의 사랑하는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착하고 순진한 사람, 언제나 자신의 뒤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멋진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위험. 자녀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다. 모든 자녀는 그들이 담당해야 할 개인적인 일이 있다. 믿는 부모여, 그대들 앞에 자녀를 신앙적인 경험으로 인도해야 할 중대한 사업이 놓여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들은 그들에게 나타낸 그대의 보호와 그들의 욕망을 제지하고 그들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보여준 그대의 성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존경할 것이다. 세상의 편만한 경향은 젊은이에게 그들의 마음의 본성적 경향을 따르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다. 어릴 적에 지나치게 거칠면 부모는 그들이 얼마 후 곧 16세나 18세가 되면 제정신이 들어서 그릇된 습관을 버리고 마침내 유용한 남녀가 되고 바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여러 해 동안 그들은 원수가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도록 허용했다. 그릇된 원칙이 자라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 후에 그 땅에 들이는 노력은 전혀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탄은 교활하고 끈덕진 일꾼이며 치명적인 원수이다. 칭찬을 하거나 어떤 죄를 덜 가증하게 여기는 말을 하는 중에 청년에게 손해가 되는 말이 부주의하게 나올 때는 언제든지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여 그 악한 씨를 가꾸어 뿌리가 내리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한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그릇된 습관을 형성하도록 용납했기 때문에 그 흔적을 평생을 통하여 볼 수도 있다. 이 죄는 부모에게 지워진다. 이런 자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지만 마음속에 은혜의 역사가 없고 생애에 철저한 개혁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과거의 습관이 모든 경험에서 나타나고 그들은 부모들이 형성하도록 허용해 준 바로 그 품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 사이에 있는 경건의 표준이 일반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사업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세속적인 사람의 영향이 청년에게 손해를 끼친다.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구별하는 선을 제거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세상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쾌락을 제지하는 영향을 별로 발휘하지 못한다. 빛의 자녀라고 공언하지만 그들은 어둠 속을 걸어가는 어둠의 자녀요, 밤의 자녀이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진정으로 소원할 수도 없다. 그들은 하늘 사물의 탁월함을 분별하도록 마음의 깨우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영광스럽고 져야 할 십자가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한다. 그들의 동기는 흔히 이기적이다. 그러한 공언자 중 어떤 사람은 무도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공하는 온갖 쾌락에 참여한다. 다른 사람은 그처럼 지나친 일은 하지 않지만 환락의 파티, 소풍, 기부금 파티, 전시장 등에 참석한다. 가장 예민한 눈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이런 사람에게서 단 하나의 그리스도인적 특성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외모에서 그들과 가장 보편적인 불신자와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 방탕한 자, 신앙을 공공연히 조롱하는 자, 대담한 신성모독자,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섞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신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로 간주하신다. 믿음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악한 자의 자녀는 그들 자신의 주인의 종이다. 누구를 섬기든지 그 섬기는 자의 종이 된다. 그들이 마귀와 그의 모든 행실을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 하늘 왕의 종이 사탄의 종이 참여하는 오락과 쾌락에 참여하는 것은 비록 그들이 그런 오락에 아무런 해가 없다고 흔히 말할지라도 해가 없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불경건한 자에게서 분리시켜 당신 앞에서 정결하게 하시고자 신성하고 거룩한 진리를 계시하셨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 십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쾌락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회피하고 넷째 계명을 어기면서 사는 신앙의 공언자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의 상태와 신앙적인 것을 보게 된다. 오늘날의 사회상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제지하고 성경의 바른 원칙을 따라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녀를 그 말씀의 교훈대로 가르치고 옛날 아브라함처럼 가족에게 그 교훈을 따르도록 명령하면 그들 주변에서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가련한 자녀는 그들의 부모가 필요 이상으로 까다롭고 교제하는 친구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감독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세속적이고 쾌락을 사랑하는 신앙의 공언자의 본을 따르고자 한다.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나무 늘보는 빈치류의 두 과인 두 발가락 나무 늘보와 세 발가락 나무 늘보과에 속하는 여섯 종의 포유동물입니다. 중앙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분포하고 있으며 매달려 있을 만한 나무가 우거진 열대우림지에 서식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게으르고 느린 동물입니다. 한국어는 나무와 느림보를 뜻하는 늘보의 합성어인 나무늘보라 하고 북한에서는 게으름뱅이라 하는 그야말로 이름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동물입니다. 영어로는 나태함, 일본에서도 게으름뱅이를 의미하는 나마케모노입니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네덜란드어, 스페인어도 마찬가지로 나태함이나 게으름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어로는 아예 게으름뱅이 동물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이하게 그리스어만 저녁에 걷는 동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늘보는 회갈색 털을 지녔지만 녹조류가 많이 붙으면 녹색을 띠기도 합니다. 털 안의 환경 조건이 녹조류가 자라나기에 알맞기에 녹조류가 털 안에서 빠른 속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같은 나무늘보에 속하는 종들을 제외하면 현존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은 개미핥기로 둘 다 유모목으로 분류합니다. 지나치게 느린 움직임 탓에 무능한 동물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은 나름대로 환경에 적응을 잘한 경우입니다. 움직임이 느린 것은 근육량이 적기 때문인데 그 덕에 에너지 소모량도 적습니다. 신진대사가 극단적으로 느려서 적은 양의 먹이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배설할 정도이며 체중이 2kg에서 8kg 정도로 매우 가벼워서 나무에 매달린 채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천적도 많지 않은 편입니다. 나무늘보의 털에는 녹조류가 많기 때문에 몸 전체가 녹색을 띠는데 그래서 나뭇잎 색깔과 구별이 잘 되지 않아 천적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잠이 많지는 않은데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잡니다. 하루에 18시간 이상 잠을 자는 코알라에 비하면 시간이 적은 편이며 식사 중에 졸기도 합니다. 땅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는 것은 배설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식은 나뭇잎인데 문제는 이 나뭇잎이 영양가가 너무 없고 뱃속에 들어가서 한 달 넘게 있어도 소화가 거의 안 될 정도입니다.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너무 적어 신진대사가 극도로 느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나무늘보들은 하루에 나뭇잎 3개 정도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영양가가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는 먹이가 잔뜩 공급되는 동물원에서는 야생에 비해 활발하게 움직이는 편이지만 어디까지나 야생에 비해서지 여전히 느립니다. 일반적으로 나무 한 그루당 한 마리의 나무늘보가 서식하며 나무늘보들도 기왕이면 튼튼하고 약초 효능이 있는 나무를 선호해서 서로 나무를 빼앗으려고 쟁탈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나무에 매달려 살기 때문에 털이 거꾸로 나며 움직임이 너무 느려서 생기는 녹조류는 오직 나무늘보에게서만 자라는 독특한 개체입니다. 이 녹조류는 다른 녹조류에 비해 지방 성분이 많아 나무늘보들이 비상 식량으로 쓰기도 합니다. 털 내부에는 최대 900마리의 나방과 딱정벌레들이 공생하고 있는데 이들은 나무늘보의 털 속에 사는 대신 그곳에 자랄 수 있는 여러 해로운 진드기와 세균들을 먹어치우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최대 81종류의 곰팡이가 자라는데 이들도 서식처를 제공받는 대신 주변에 항생물질을 분비해 나무늘보를 감염의 위험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과의 공생과 특유의 생존술 덕분에 살아남았지만 현재는 멸종 위기종에 속한 동물이기도 한데 이들의 서식지이자 유일한 보호막에 해당하는 정글이 여러 요인들로 인해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 빠른 동물들은 화전민이나 벌채의 지역을 피해 근처의 정글로 옮겨가기라도 하지만 나무늘보의 경우는 원체 느린지라 그것마저도 하지 못합니다. 나무늘보의 가장 큰 천적은 부채, 머리, 수리 등 맹금류이며 가끔 소형 육식 동물들에게 잡아먹히는 일도 있습니다. 치타는 전력질주를 할 때 시속 110km로 달리는데 나무늘보들은 전력질주를 하면 시속 200m로 치타보다 약 500분의 1 정도로 느립니다. 아주 드물게 빨리 움직일 때가 있는데 바로 물에 빠졌을 때입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나무늘보가 물에 빠지자 나무늘보답지 않게 재빠른 움직임으로 헤엄쳐서 육지로 나왔는데 그때 해설자는 지금 저 나무늘보는 생애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아닌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늘보는 신체적 구조상 땅에서는 잘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기어다니는 것밖에는 이동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도 난감한 건 마찬가지인데 지상에서 보다야 빠르게 허우적대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퇴화된 근육 때문에 잠시 빠르게 움직이다 곧 탈진합니다. 물에 빠진다고 항상 빨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절대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되는 동물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느리게 걸어가면서도 카메라가 다가오면 이빨을 들이대며 날카로운 발톱을 휘둘러대는 의외의 면모를 보입니다. 하루 종일 발톱을 이용해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탓인지 발톱이 상당히 흉악한 모습입니다. 코끼리의 상아와 비슷한 형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심하게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는데 매우 굵고 단단하며 뾰족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나무늘보의 발톱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비슷한 발톱을 가지고 있는 큰 개미핥기의 경우 제규어와 퓨마, 아나콘다, 카이만의 공격을 막아내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나무늘보의 발톱은 새끼 때에도 위험합니다. 게다가 새끼 나무늘보는 호기심이 왕성하여 눈에 보이는 것마다 팔을 휘휘 저으며 가까이 다가가려는 습성을 보입니다. 심지어는 울음소리마저 아기들이 칭얼거릴 때 내는 소리와 비슷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임이 느릴 뿐만 아니라 더불어 위장술이 꽤나 뛰어난데 몸 빛깔이 나무와 똑같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풀이나 잎을 등 뒤에 매달고 다니며 꼼짝없이 가만히 있기에 초보자는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나무늘보를 잡고자 나무로 올라가는 맹수들도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무늘보를 꼭 나무에서 내려야 한다면 끌어내리려 하지 말고 들어 올려야 합니다. 흰 발톱이 나무를 꽉 잡고 있어 끌어내리려 하면 절대 안 떨어지므로 일단 들어올려 발톱을 잡고 있는 나뭇가지로부터 벗겨내야 합니다. 잠언 14장 29절에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나무늘보에게서 신중하고 좀처럼 조급히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주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